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실 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그들의 위선과 가식과 그들의 강포함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맞서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약한 농부에 대한 비유 역시 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문제를 세속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가기 위해 그들이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자 이제는 로마의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도록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의 위에 손들을 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어서 기다린 후에 그들은 정탐꾼들을 자신들이 의롭다고 가장시켜 그의 말을 책잡도록 내보내었다. 총독의 권위와 권세에 그를 넘겨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그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매우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큰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모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바른 개혁과 바른 진리를 외치면 기득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통틀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가치를 말하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미 기득 세력들이라면 더욱이 그들이 많은 악을 은폐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를 어떻게 할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염탐합니다. 그리고 빈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책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정치적으로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불손한 세력으로 이렇게 그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미 모의한 바대로 정탐꾼을 은밀하게 예수의 곁에 붙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예수께 접근한 자들을 그 곁에 붙인 겁니다. 이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한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공동의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협력하고 함께 악을 도모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어용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세상과 손을 잡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21절과 22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얼굴을 취하지 않으시고 다만 진리 위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또는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함정에 그를 빠뜨리기 위해 접근한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당신이라고 부른 것과 달리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긴장을 없애고 경계심을 풀게 해서 빈틈을 노려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칭찬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혀 밑에 독을 감추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높인 이후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경계심이 허물어진 안심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하게 됩니다. 속에 있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노린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심시킨 이후에 자기들이 의도하는 유도성 질문을 던져서 원하는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에 다 넘어가고 말겠지만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의 본론이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에 의해서 과세 반대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중에는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질문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핫 이슈였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입장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예수를 쫓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불순한 혁명 세력으로 간주되든지 양쪽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영악한 질문을 주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반로마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걸려들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들도 그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영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간교함을 식별하고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데나리온을 보이라. 그것이 누구의 초상과 명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질문에 담긴 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죠.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략은 모두 하나님께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그들의 속셈에 결코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데나리온을 보이라,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화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납부하는 인두세가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도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화폐에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나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데나리온 주화에는 당시 황제 디베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화의 글귀는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주화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여신처럼 묘사가 되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참남한 글이 적혀있는 데나리온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쳐다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이사, 세상의 군주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보다 더한 충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상충이 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는 한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있어서도 신자는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는 언제나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더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약속된 구별된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통치의 구조와 그 질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알아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준수하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속한 법과 질서들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와 투쟁을 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거나 뭐 주일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극렬히 반대하고 헌법 투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불이익도 전혀 각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믿음이 성경을 통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서울에 이름 있는 큰 교회가 토요일 주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을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토요일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은 토요일을 주일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폐기시켜버린 이런 일들이 대형교회가 버젓이 이런 일을 결정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이미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 것과 함께 이제 완전히 주일 성수가 무너진 심각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간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주일 한 시간 예배면 신앙의 모든 의무는 족하다고 여기고 주일은 이제 휴일의 개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점점 더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그만큼 바른 믿음이 빠르게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예배와 성경을 배우는 일과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26절에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대답에 대해 놀라 잠잠하였다. 어떤 말로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지 못할 답으로 분명한 뜻을 밝히셨고 그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귀중한 삶의 원칙과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쾌한 답변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계획은 음모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기다 헬라어로 다우마조, 놀라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현명한 답변에 대해서 그들이 감탄에 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이시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변론할, 논증할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약자가 되고 모든 논리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으나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백 명, 몇천 명과 겨루어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면서 스스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질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패자의 모습을 띠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능욕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순간도 그리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해서 내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이익과 고난을 잠잠히 견디고 그것을 당해내야 되는 일까지를 모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당당함,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